이루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면 늘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에 등장하는 단골 인물들은 산타, 루돌프 또 뭐 그런 것이지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고 그리고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지키려고 할 때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의 인물들이죠. 요셉, 마리아, 또 동방박사들, 또 목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나타내고 또 그 의미를 드러내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순종하고 또 거기에 연합하고 이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에 또 성탄절과 관계돼서 좋은 사람들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이 나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은 생각해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로다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었는지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어떤 이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헤롯왕.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들은 완전 돌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쓰든지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하고 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아기 때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죽였어요. 그러니 결국 죽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이러한 존재를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면 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갈렸습니다.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그 다음에 두 나라로 쭉 가서 서로 막 싸우고 뭐 하여튼 독자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다 잡혀가고 죽고 막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70년 후에 이제 포로로 돌아왔는데 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돌려보내줬지만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왕정시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생겨난 계급들이 바로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진행되다가 이제 또 이게 이 나라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또 복속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밑에서 이제 로마가 그 나라를 다 다스릴 수 있으니까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은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허락한 왕인 겁니다. 그게 이제 헤롯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이 왕은 철저히 이 로마의 다스림과 그 다스림 속에서 그냥 그 지배를 확장하는 의미에서의 왕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그런 다윗 왕,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이런 그 왕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그 밑에 있던 그러면서 나름 지배계급을 지도층을 형성했던 이들이 왕이 되었어요. 이들이 백성들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들이 결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지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이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은 너무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아 정말 다윗의 반차를 따르는 우리에게 왕조가 끊어지고 우리에게 영광도 다 끊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우리 민족의 영광을 회복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이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 윗사람들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윗사람들은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걸 더 원했어요. 올 필요가 없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인데 진짜 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왜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사라지면 토끼가 토끼가 왕 노릇한다고. 여우가 왕 노릇해. 여우가 왕 노릇한다고. 이 여우들이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러한 이 시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어떤 아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당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오면 안 되는데 왕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왕이 왔을 때 힘들었고 괴로웠고 그 다음에 왕이 오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새로운 왕과의 어떤 권위에서의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성경 역사에 나오는 이런 헤롯 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존재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왕권의 충돌인 것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나의 이 다스림을, 나의 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제사장이었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뭘 했냐면 애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음식 가져와. 너는 지방 가져와. 너는 뭐 준비해. 내가 제사장이에요. 정말 그걸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믿어서 우리 조상이 내 신이 돼서 이 조상을 정말 잘 섬겨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해서 그분한테 정말 살아계실 때는 엉망으로 하다가 살아계실 때는 정말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게 신이 돼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잘하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의미가 돼서 그래서 그걸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다른 경우는 그걸 하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소집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이걸 시킬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저걸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건 뭐가 되냐면 내가 왕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에요. 진짜 왕은 아니지만 왕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내가 왕인 겁니다. 내 집안에 있어서는 최소한 가족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왕권 밑에 들어가서 사는 게 차라리 더 의미 있고 또 안전할 때 또 그 왕권 밑에 들어가는 헤롯 왕이 있으면 그 옆에 같이 붙어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상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자기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 속에서 받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은 그룹을 형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왕권을 나타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전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하면 이건 뭐냐면 왕권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하니? 너희가 이제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이제 머리 숙이지 않으려는 거니? 독립하려고 하는 거니? 이 나의 왕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건 뭐 좀 거창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아주 사소하게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매일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삶 속에 있어서는 이 일요일만큼은 우리는 이걸 주일이라고 하지만 주의 날이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일요일은 이 창조의 첫째 날이고 빛을 만든 날이고 이 모든 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들에겐 휴일로서의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창조에서는 첫 번째 날로 영광스러운 날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후에 이제 주일로 이제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에게 주일은 정말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건 휴일이란 말이에요. 쉬는 거예요. 늦게까지 잠을 자야 돼.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늦게까지 잠을 자야 돼. 쉬고 싶어요. 하루 종일 TV 보면 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왕이 쉬는 시간에 누가 나를 건드려요. 이 주일날 아침에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도전 천국.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어느 방송국에. 그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나가 놀아야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가야 돼요. 또 산에 가야 돼요. 들로 가야 돼요. 뭐 모르겠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예? 이렇게 놀러 다니는지 참 지겨울 만도 할 텐데 하여튼 끝까지 놀러 다니려고 하는 사람은 모르겠죠. 계획을 세워서 따뜻한 곳으로 놀러 다니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주일을 지킨다. 주일에 이 왕에게 와서 이 하나님께 와서 경배를 드린다. 이건 되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내 왕권, 내 눈앞에 보여야 되고 나를 섬겨야 되고 근데 부인 교회 가버리고 애들 교회 가버리고 그러면 남편은 혼자서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쓸쓸해요. 그러니까 다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아버지 교회 가세요. 어머니 교회 가세요. 전 좀 내버려 두세요. 혹은 자녀가 저항할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 삶 속에서 그 나름대로가 하나의 왕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얘기는 그냥 헤롯 왕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상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또 다른 왕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사이에서 있는 왕권의 문제라면 여전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도 교회를 다니라니까. 아내가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교회 왔고 또 남편이 하도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교회는 왔어요. 어떻게 교회는 왔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고 그 왕대심을 고백하기에는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썩 그러고 싶지는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직장인이,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의 시간만 내어드리고 나머지는 내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은 또 어떤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같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걸어가던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냥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애초에 같이 걸어가기로 했던 이 모든 일들에 그 사람이 멈춰서고 그 사람이 쓰러지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했고 함께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가다가 아예 나 안 해. 나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그럴 때 그는 왜 자기의 마음, 자기의 또 유익, 자기의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또 다른 헤롯 왕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위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그렇게 이 새로운 왕에 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부정했던 이 헤롯 왕이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원래 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리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알려준 겁니다. 메시아가 있다는 걸. 그리고 유대인 왕이 나타났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랴부랴 법석을 떨었어요. 그게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동방 박사들 때문에 예수님의 위치가 드러나게 된 거죠. 좀 안타깝기는 한데 차라리 동방 박사들이 이 헤롯 왕에 가지 말걸 가지 말고 조용히 알아서 했으면 근데 동방 박사들은 예, 유대인의 왕이로 오셨다니까 당연히 왕과 관련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거기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조용히 동방 박사들을 보내며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너희들이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찾거든 우리에게 알려다오. 그럼 우리도 그때 가서 경배하겠다. 헤롯 왕은 같이 갑시다. 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같이 갑시다 하지 않았습니다. 경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너무너무 느렸어요. 더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경배가 아니라 그것을 처단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동방박사들은 그 길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오히려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서 헤롯에게 베들레헴 어디에 이 예수님이 있는지를 말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고국으로 가라. 라는 지시하시는 것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은 기다리다가 자기들이 이제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동방박사들은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습니다. 진노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가 행한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너무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리라라는 그때를 기준해서 두 살면 넉넉하게 아주 혹이라도 좀 뭔가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넉넉하게 이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화가 나서 죽인 것일까요? 동방 박사들한테 속아서 그래서 기분 나빠서 죽인 것이었을까요? 어차피 죽이려고 했어요. 원래 계획은 한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이렇게 된 이상 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다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넘나 큰 피해가 넘넘나 큰 어려움이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자기의 유익에 있었습니다. 내 지배력, 내 왕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그거 하나를 내 걸 하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애초에 그걸 죽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내버려 둬야만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 오히려 경배를 해야 되는 건데 경배는커녕 내버려 두기는커녕 그걸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죽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헤롯이 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정말 헤롯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헤롯과 같은 그런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내 속에 그런 어떤 이기심과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사실은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킨다. 가정을 지키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내가 돈을 벌어다 주면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속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가정의 진정한 필요 그리고 정말로 있어야 될 가정에서의 위치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더 좋아. 우리가 제사를 이렇게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조상신으로부터 벌을 받아 우리가 가문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가정을 정말 지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돌보는 것입니까? 그게 정말 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들이 또 그러한 오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아내로서 아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루 종일 나가 있어야 되고 하루 종일 집에서도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근데 아내들이 이렇게 바쁘다고 말하면서 정말로 가족들이 뭐 부탁하는 거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 저거 해달라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있다면 정말 그가 하루 종일 살면서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것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거 하느라 바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자녀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저걸 저렇게 가르쳐야 되고 얘는 이렇게 보내야 되고 쟤는 저렇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다 너희들을 위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그렇게 말하면서 자녀들의 필요한 영적인 필요와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들 그 자녀들의 간절한 그런 어떤 바람들 그런 것들은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결국은 아주 어려운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정말 교통하는 그런 부모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부모의 대리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중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부모가 초등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 부모의 이 로봇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 엄마가 뭐가 되니까. 그래야 아빠가 뭐가 되니까. 대학 입학에 대해서도 네가 이렇게 돼야 내가 뭐가 된다. 그럴 때 자녀들 자체의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과 사랑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그리고 부모 자신의 목적과 그리고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은 다 또 죽여요. 재능도 죽여요. 그가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죽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게 있으니까. 부모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과 그가 정말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게 없애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더 눈을 열어보십시오.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 우리도 이제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주의를 못 지켜요. 처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일에 너무 빠져버리니까 그 다음엔 주님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는 이 일에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변질된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악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이제 주의를 빼먹고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막 나갈 때 이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이 자체가 자신의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조금 놀아도 되지. 내가 시험도 끝났고 내가 또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좀 휴식을 가져도 되지. 그러나 그렇게 휴식으로 손을 댄 그 무엇이 이제 나를 잡는 겁니다. 이제 고만해야 될 때가 됐는데 고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매료되어 버려서 그래서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적절한 뭐 휴식과 적절한 놀이와 적절한 여가, 적절한 그런 어떤 이 뭐 즐거움은 뭐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거기에 매료돼서 거기에 푹 빠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것 저것들을 막 망가뜨리기 시작할 때 자기 인생도 망가뜨리고 자기 시간도 망가뜨리고 한 번밖에 없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 날려버릴 때 그때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망가뜨리고 없애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문제들은 정말 천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다. 나는 국민 편이야. 나는 국민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당의 이 위치를, 당의 이 입지와 당의 이 목표를 위해서 하려고 할 때 우리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백성을 지키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위정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리고 그러면서 나라의 녹을 받으며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렇게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지만 그러나 정식 정말 돌봐줘야 될 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정말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들. 물론 남 욕하면서 남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이 바로 되기를 그 부모가 바로 되기를 그 남편이 바로 되기를 그 아내가 바로 되기를 그 학생이 바로 되기를 혹은 그 정치인이 바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신이 바로 그렇게 헤롯이 되어가면서 또 헤롯의 피해의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래서 어려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헤롯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망쳐지는 건 내 삶이에요. 어느 중학생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런 고민을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 한들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변할까요? 눈이라도 깜짝할까요? 이 학생은 세상이 변하고 자식을 걱정할 필요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판이니까. 자기 세계가 망할 판이니까. 그래서 나 하나 죽는다고 해서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은 정말 변하지 않죠. 세상이 그러나 변하고 안 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고요.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그거 욕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이렇게 저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좋은 시간을 다 내버리고 좋은 기회들을 다 내버리고 있단 말이죠. 이걸 정말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슬퍼하십니다. 사실 헤롯의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이것은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그 어리석음이, 그 잔인함이, 그 잔혹함이 사실 주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악이 예언의 성취가 되었어요. 좋은 게 성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나쁜 게 성취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 예언의 초기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라마라는 곳이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이 라마 근처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그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곡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것을 예언할 때 그때의 예언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망할 것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이 라헬의 의미는 뭐냐 하면 라헬은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슬퍼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통곡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베노니,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 너무 슬프니까. 내가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보지 못하고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서 죽어간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어요. 이 라헬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통곡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니까.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언이 끝났던 것 같은 그 예언이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바로 이 헤롯의 악을 통해서 베들레헴 인근에 인구가 한 2,000명 정도 되었다는데 그래서 죽은 이 두 살 밑에 어린아들을 추정해보면 한 2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명 정도에 되는 그 남자아이들이 군병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식을 봐야 하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이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이런 슬픔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라헬이 무덤에서 슬퍼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 죄의 대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슬픔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파산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한 게 아닙니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닙니다. 서서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서서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가 애초에 자기의 삶을 열심히 했더라면, 그가 정말 자기의 학창시절을 잘 보냈더라면, 그가 정말 자기의 시간 속에서 의의를 위해서 일했더라면, 그가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중심으로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는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파탄에 이르게 됐을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느냐.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비탄 속에 그 슬픔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악으로 인해 어떤 희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주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변에 헤롯이 자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헤롯이 지금 나타나려고 예비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게 바로 그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 장본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뭘 마련하시냐면 피난 계획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는 그것은 이건 실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야 하는 그것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입니다. 모든 궁핍함이고 모든 괴로움이고 모든 스트레스고 모든 슬픔입니다. 주님이 그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아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소망하죠. 이 자녀가 정말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그러나 때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큰 걱정거리가 될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나중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피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피하면 돼요. 주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피하면 그것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지 않을 수 있어요. 괴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악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무성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좋은 학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더욱더 발전되는 좋은 직장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피난 계획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난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할 때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두 살 아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여서 이 예수님을 도저히 그 가운데서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빠져나갔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피난 계획을 세우시고 그 피난 계획을 따르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2장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이제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어디로 갈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마침 동방 박사들이 준 예물이 있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 있었어요. 움직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걸 가지고 여행 기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행 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정말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했어요. 요셉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거기에 내가 이 황금으로, 내가 이 유황으로, 내가 이 모략으로 집을 사야지, 땅을 사야지, 베들레헴의 집 한 채 살까? 거기서 또 눌러 앉을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그 밤에, 낮에가 아니에요. 내일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일 여유 있게 출발한 게 아니에요. 그 밤에 그 즉시로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께서 아슬아슬하게 피하게 하시는 이 피난 계획이, 그리고 그 피난 계획에 정말 적절하게 따라가는 그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이 놀랍게 그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이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났고 베들레헴의 슬픔과 그리고 그 일들이 다 듣게 됐어요. 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아슬아슬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다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또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으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있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또 요셉은 거기에 또 딱 따릅니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의 넉넉한 삶과 애굽에서의 또 준비된 삶과 애굽에서의 정착된 삶으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을 따라갔어요. 계속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들어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피난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그 피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말 피난 계획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난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보호받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악행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여러분의 위치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보는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종의 뭐와 같으냐 하면 자동차의 리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체계로 그렇게 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이 자동차가 다 리콜 대상이에요. 어떤 차는 물이 새요. 어떤 차는 자꾸 타이어에 바람이 새요. 또 어떤 차는 이런저런 전기장치에 문제가 생겨요. 이런 자꾸 이런 리콜 대상이 있는 자동차가 나타난다면 그럼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과정이 문제인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그게 나온 것이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TV에도 나와서 전도를 하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정말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그것도 훌륭한 목사님이 왜 자기 자신의 예, 평소에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일을 이루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 이것이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성도를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런 일들을 저지르냐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를 그렇게 자극하는 것일까요? 주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했잖아요. 성경 읽었잖아요. 모든 걸 다 했잖아요. 그럼 지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냐고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피난 온다고 피난 왔는데 왜 안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더 까먹는, 더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왜 그 악은 왜 제거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평신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아쉬움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장로님이다.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럼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입니다. 장로님이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왜 거짓말을 하고 왜 이 장로님이 자기의 뜻대로 이 사건을 굽게 하고 왜 그런 것들을 왜 세상적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도 하지 않을 그런 일들로 일들을 변제시키냐고. 장로님이라면서. 장로님은 최소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뢰할 만하고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믿을 수 없게 될 때 그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 우리가 교회가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런저런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그 과정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정말 피난 계획이 아니라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피난한다고 했는데 피난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즐거움을 알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서 완전히 몰입되어서 이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왜 떠났고 그리고 왜 돌아와야 되는지를 그걸 까먹은 겁니다. 원래 목표가 뭔지를 까먹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오히려 세상을 향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더 이 세상의 것들에 매료되어 있고 거기에 쓰러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단지 피난 가는 게 진짜 피난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 피난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니 요셉의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요셉의 피난의 목적, 우리가 본 이 요셉의 피난의 목적, 그리고 요셉이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바라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단지 여행 가자, 이걸 여행으로 생각하자. 애굽으로 아 좋네. 애굽에서 잘 사네. 우리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에 잘 사네. 자기 유익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아 내가 이 받은 이 예물들을 어떻게 쓸지 몰랐는데 아 이걸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런 어떤 재물의 어떤 소비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요셉이 정말로 목표하고 요셉이 진실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기를 지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지키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지키는 게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오라고 할 때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었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다 감당했겠어요? 주님을 지키는 게 아니면 그게 아니었으면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왔다가 갔다가 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다 감당했겠습니까? 주님을 지키는 게 목표였고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그를 지키셨어요. 그가 주님을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이 그를 지켰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왜 생겼겠습니까? 왜 처음부터 임신한 아내를 맞아야만 했으며 그리고 또 그 태어난 아기를 말 구유에 놓여야 했으며 그리고 왜 또 그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가야 했으며 왜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생긴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그는 그냥 보통 평범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기 가족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구원을 받았고 마리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혜택을 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형제들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처음엔 자기 형이었던 예수님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형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형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줄을 깨닫고 그분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나중에 이 야고보라는 동생이 이제 야고보서를 쓰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주님을 지키려고 한 그 모든 일들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너무너무나 귀한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엘리야가 과부에게 당신의 먹을 것을 다 주시오 해서 과부는 어차피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냥 엘리야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엘리야를 통해서 통의 기름이 닿지 않고 통의 가루가 닿지 않고 병의 기름이 닿지 않는 신기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엘리야와 함께 그 기근 시대를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피난 계획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단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고 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행동, 어떤 그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를 다 피난시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주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무엇, 내 자존심, 내 유익, 내 편안, 그게 목적이 되고 그게 충돌이 될 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졸면 존다고 뭐라고 하고 또 늦게 오면 늦게 온다고 뭐라고 하고 또 누구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나오지 않고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길 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놔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지키고 주님이 정말 중요하거나 주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정한 피난 계획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을 붙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헤롯이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이 헤롯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다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헤롯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유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헤롯, 그 헤롯의 그 악행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한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걸려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되어 있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지키려는 게 아니면 하면서 거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과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내가 그 밑에 서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의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자의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서실장 하겠죠. 거기서 정말 충신 노릇하겠죠. 거기서 정말 신봉 노릇하겠죠. 나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점차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모르겠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줄도 모르고.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피난 계획이 있고 그 피난 계획은 주님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올 수 있습니다. 할 때 하고 그만둘 때 그만둘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시작하고 끝낼 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들은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지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피난 계획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 전에 옳고 그름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정말 죄가 뭐고 의가 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구분이, 구별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난 계획을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피난 계획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피난 계획을 따를 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헤롯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라서 내 가족들에게, 내 아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슬픔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또 그 모든 악을 행하는 그 누군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그가 아무리 친근해도, 그가 아무리 나에게 있어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면 그러면 그로부터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피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붙들 때, 내가 주님을 붙든 만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희생한 게 있는 것만큼 주님이 나를 위해 갚아주십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생각한 것만큼,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린 것만큼 주님은 나에게 더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요. 주님이 다가오시는 이때 주님의 의미를 기억하고 요셉처럼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피난 계획에 동참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야, 정말 이걸 따르니 이렇게 기쁘구나, 이렇게 은혜롭구나, 정말 예언대로 나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은 예언이 다 이루어졌구나,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이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의 악함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합니다. 이제 주님 외에는 따를 분이 없어 이제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피해야 하는 그것을 정말 잘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보다도 자기의 유익을, 그것보다도 단체의 유익을, 그것보다도 사람들의 즐거움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중시하기를 원하오니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게 하시고 피난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바쳐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01장